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까지 야고보께서 마지막으로 하늘의 지혜인 복음을 알고 믿고 소유한 성도들의 그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믿음의 열매로, 복음에서 난 믿음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행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열매죠. 이러한 모든 열매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삶으로 참 믿음의 행위를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행위하면은 좀안 좋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함으로 알려주시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단어였죠? 바로 참음과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참음과 인내가 뭐 영어로는 endurance도 번역이 되지만 또한 가지는 steadfast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확고하고 변함이 없는, 또 아니면 참고 인내하는,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음과 인내 또는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열매가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에 7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참음과 인내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의 참 믿음의 삶이라, 확고하여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음과 인내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참음과 인내가 세상에도 있고요. 무조건 뭐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니면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두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참고 인내하기 위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신 말씀이 나오죠.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의 원뜻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 곳이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고정할 때에 인내할 힘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고정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는 주의 강림하심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굳게 하여 참고 인내하라고 하세요. 사실 복음의 마음을 고정시키게 되면 결국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복음의 마음을 고정시킬 때에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여 또 확고하여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참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의 행위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참음과 인내 외에도 야고보서에서 참 믿음의 행위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죠. 생각나세요? 지금까지 차별하지 않는 삶, 모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보고 세상적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삶, 또 긍휼히 여기는 삶, 예수님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또 한 가지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삶, 그리고 온유와 화평과 관용과 양순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삶 등을 참 믿음의 행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한 행위들이 있지만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잘 보면 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선한 행위들과 다 닮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선한 행위라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도 말하는 선한 행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왜? 이 선한 행위는 하늘의 지혜인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 닮은 성품에서 성령님이 은혜로 맺어주시는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죄인들은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만 맺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부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참음과 인내도 endurance 또는 steadfastness, 오직 복음에서 주님과 주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재림, 즉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기다림 때문에 찾아오는 열매가 참음과 인내. 여기에서 이 세상의 참음과 인내에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참고 인내할까요? 어디에서 변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성도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니다. 아니, 결국은 죽음까지도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진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또 참고 인내합니다. 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 날에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일어나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인내에는 꼭 따라오는 삶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내가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지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인내는 지키는 삶과 함께 옵니다. 지키는 삶이 없으면은요,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내하는 성도가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Revelation 14, verse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인내하여 천국에 들어왔는데 끝까지 지키다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왔다고 하십니다. 참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삶에서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같다는 거죠. 끝까지 지키다가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과 예수님 믿는 믿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와 유혹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켰고,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끝까지 지키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로써 그들의 삶을 통해 누구를 증거했다는 걸까요?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다가 가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다 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내하며 지키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거죠. 인내하며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올해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지 못했던 정말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간들, 우리를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인내하며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셨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피 흘려 죽기까지 지키셨고, 아니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며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인내와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그저 나 혼자 이를 악물고 이를 인내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겁니다. 참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면 지키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다른 걸 지키기 위해 정작 지켜야 할 것은 버리며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구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인내하며 무엇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나누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데 말씀과 예수님부터 버리고 예배와 교회와 형제들을 버립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 구별해 내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은 끝까지 인내하여 지키는 것으로 가게 하시고, 가라지들은 버리고 떠나고 배교하는 것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 시기라는 거죠. 버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버리는 마음부터 생깁니다. 말씀과 예수님부터 시작하여 예배와 교회와 형제들도 버립니다. 지키는 싸움이 사라져가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너무나 연약해도 인내하며 지키는 싸움을 싸워가게 하십니다. 잠시 버리는 것 같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인 복음을 더욱 알게 해주셔서 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의 열매를 맺고 더욱 지키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내를 버리게 하고 지키는 삶을 버리게 하는 죄가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를 가장 첫 번째로 알려주셨죠?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어떤 죄가 생겨난다고요? 서로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지금 야고보서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십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고 버리고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근원에는 불평과 원망의 죄. 서로. 서로. 얼마나 자기 중심의 교만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그 교만한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생각나세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교만한 죄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첫 번째 죄가 원망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죄. 원망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에서 떠났을 때 생겨나는 죄라고 하십니다. 즉, 하늘의 지혜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떠났을 때에, 아니 나같이 지옥 심판으로 가야 할 죄인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 천국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떠났을 때에 그 즉시 우리 삶에는 불평과 원망거리가 생겨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에게라는 말씀을 하세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서로에게 불평과 원망거리가 생겨날까요? 하늘의 지혜를 버리고 마귀에게 속한 정욕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지혜로 채워질 때에 찾아오는 죄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steadfastness 그리고 endurance, 흔들리고 변하고 인내를 떠나 버리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예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그 즉시 그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고 모든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 안 준다고, 떡 안 준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결국 하나님까지 버렸습니다. 버리는 삶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원망으로 인해 그들이 멸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다시 깨우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였으므로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내가 너희 때문에 참 힘들다,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죠. 우리 같은 죄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끝까지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섬기는 대상으로 바라보십니다. 교회와 형제들은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겨야 할 사랑과 기쁨의 대상입니다. 거기에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인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하나 되어 인내로 가는 삶을 깹니다. 그리고 지키는 삶에서 버리는 것으로 가게 해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성도의 삶에 불평이나 원망하는 죄가 왜 생겨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거리가 너무나 많아져서 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해야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 나와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뭐 구하라고 하셨죠? 지혜를 구하라.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를 떠났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원망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해결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흔들리고 변하는 것에서 지키고 인내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고 인내할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예수님이 주신 그 감사할 것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심판으로 가야 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영광에 이른 것을 이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섬기게 하신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가, 그 감사만이 원망을 이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고난 중에서 하늘의 지혜에서 난 참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던 자들의 예를 알려주세요. 10절에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진리 복음을 지키고 증거한 선지자들을 기억하라고 하시고요. 또한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그 결말로 영광에 이른 욥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We count those blessed who endured, who remained steadfast. 고난 중에서도 인내한 자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은 자들, 끝까지 지킨 자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잘 보시면 고난과 인내가 축복이라고 하시며 인내한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이 되나요? 아멘이 나옵니까? 아니, 복되다, 복된 삶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고난이나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아니라 고난도 없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과 욥처럼 고난 중에 인내하여 지킨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욥의 산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그처럼 경건한 자가 없었어요. 그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산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받았던, 욥이 당한 그 고난, 자기 몸의 병, 그리고 온 가족들의 죽음, 이 고난을 여러분은 복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뭔가 축복이라고 하면, 아, 나도 그 축복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의 삶을 복되다라고 하실까요? 왜 blessed? 왜 기독교는 이런 걸 복이라고 할까요? 다른 복을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한 것, endurance during the suffering is blessing. 그게 기독교예요. 왜? 뭐 그냥 자기를 괴롭게 하여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복된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왜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과 욥, 고난 중에 인내한 이들을 복되다라고 하시는가? 그들이 가르치고 증거한 참 선지자와 참 의인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친 참 복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내하시며 진리복음을 지키고 증거하시다가 그 결말로 천국 영광에 이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알려주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욥, 고난과 인내의 삶이, 그들의 고난과 인내의 삶이 복된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알려주는 복음서를 보다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교회의 삶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삶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삶과 똑같이 반영돼서 나타납니다. 교회가 고난 중에 태어나게 되고 고난의 길을 가두고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걸로 끝나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것으로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삶,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인내하며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형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고난 중에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다가 천국 영광의 그 결말로 이루는 삶. 이것만 복되다라고 하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결말이 이것이라고 하십니다. 11절 끝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대요. 누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런데 그분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고난 중에 인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 잘되게 잘되게가 아니라 고난 중에 인내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는 삶. 이들을 복되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길을 갔어요. 고난 중에 인내하다가 그 결말로 천국 영광에 이르렀고 이로써 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천국 영광에 이르러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고난 중에 인내하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렀고 고난 중에 지키다가 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인내하며 지키다가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를 것이라는 그 증인들이 우리 앞에 허다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참 증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말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복되다. 이 중에 복된 분이 있고 복되지 않은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복되다. 고난 중에 인내하며 지키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말로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를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11절 뒷부분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 이러하다 할 때 그 결말이라는 단어 있죠. 결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Greek word가 탈로스라는 단어예요. 탈로스, 결말, 탈로스. 그런데 이 탈로스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목적 또는 계획, plan or purpos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과 목적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지신 결말, 여러분을 위한 계획과 목적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는 싸움을 싸우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결말의 결말이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가장 큰 자비와 긍휼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결말을 위해 가장 큰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꼭 병이 나아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 꼭 가난한 것에서 해방돼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지키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믿음과 복음을 지키는 싸움, 예배와 형제와 교회를 지키는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복주신 자들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인 복음에서 이 결말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과 예수님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며 왜 오늘도 내가 일어나 숨쉬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며 모든 원망거리 다 버리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에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갑자기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이 맹세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 그리고 지키는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지혜인 복음을 따라 예수님과 천국에 우리 마음을 고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따라오는 또 다른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헛된 맹세입니다. Vain oath.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해서 사실 다룰 것이 많은데요.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시며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주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삶이 만약에 진리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즉 하늘의 지혜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굳이 따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천국이 왔고 천국 백성들은 이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따로 맹세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도 따로 맹세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의 삶, 사랑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다 맹세가 될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맹세할 거야, 뭐 서약할 거야 이럴 필요 없죠. 천국에서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아니다 진리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삶에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즉 마귀에서 난 땅의 지혜로 채워지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맹세하게 된다는 거죠. 땅으로, 하늘로, 성전으로, 그 밖의 것들로, 뭐 아버지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고 그 맹세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헛된 맹세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심판에 이른다 하신 것처럼 헛된 맹세를 하다가 정죄받는 삶으로 간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헛된 맹세도 주님의 복음이나 재림이나 천국의 마음을 고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생겨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왜 믿음을 복음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왜 헛된 맹세가 생겨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헛된 맹세로 하늘의 지혜를 품지 않았을 때 헛된 맹세로 살아갔던 복음서의 예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정욕과 사람의 생각, 즉 죽은 믿음과 이 땅의 지혜, 정욕으로 가득 찬 지혜로 채워졌을 때에 어떤 삶이 베드로에게 따라왔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죠. 열두 제자였고 예수님 교회에 속하였는데 땅의 지혜로 채워지니까 어떤 삶이 따라왔느냐. 헛된 거짓 맹세였습니다. 그 삶을 보여주는 거죠. 두 구절만 빨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맹세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삶을 보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삶을 보여주실 때 베드로의 삶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오는 게 헛된 맹세가 따라와요. 정말 맹세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 헛된 맹세였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헛된 맹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야 모든 복음이 이루어지리라 전하셨는데 베드로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자기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안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이. 그리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십자가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고백에 헛된 맹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전부 사람의 도덕적인 생각뿐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맹세가 다 사탄에게서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지혜였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의 생각, 마귀의 지혜, 이 땅의 지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헛된 맹세를 한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마지막으로 맹세해요. 어떤 맹세했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지막으로 최고로 맹세합니다. 세 번이나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늘의 지혜인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 복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끊임없이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 헛된 맹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거짓 맹세를 했던 베드로의 삶에는 인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키는 삶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베드로가 맹세하며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었어요. 우린 뭘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나요? 나 하나 잘 지키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베드로가 지키기 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전혀 들리진 않았어요.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 지키는 싸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베드로의 결말이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 먼저 찾아와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이 들리게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올바로 듣게 하시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더 이상 헛된 맹세의 삶이 보이질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고난받고 인내하기까지 복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고난의 서신이에요. 가장 고난받은 사도로 살아가요.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님과 교회와 형제 지키는 싸움을 싸워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삶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인내하여 말씀과 믿음과 교회와 형제들 지키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세요. 이것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결말입니다. 베드로도 복된 자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창한 말이나 맹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보다 더 잘 믿는다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때는 그래도 잘 믿었던 적이 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의 지혜인 복음으로 채워져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인내하며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인내하지 아니하고 지금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의 온갖 거짓에 둘러싸여 정욕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지혜로 채워져서 복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인내하거나 지키는 삶에서 떠나 살아갈 때가 있어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인내하며 지키지 못하는가? 복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헛된 맹세하며 주님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등교될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교인이 될 때 예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맹세한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지, 교인 서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배를 지키겠다. 예수님을 우리의 오로지 구원주로 지키겠다.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드리도록 거룩히 지키겠다. 이 교회와 예배와 모임을 지키겠다. 형제들을 지키며 살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임의대로 정하여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에서 명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야, 지금은 지키지 못했지만 너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지켜주는 삶으로 살아줘. 형제는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자들입니다.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서약과 맹세였습니다. 이 맹세가 우리 삶에서 헛된 맹세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교회의 목사로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 신실하게 섬기고 경건한 삶의 본이 될 것을 주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했습니다. 정말 제 자신 돌아보면 여러분 중에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자가 저일 거예요. 목사로서 서약한 것이 헛된 맹세가 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직분자들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협력하며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함을 지킬 것을 맹세하며 세우게 하셨어요. 직분자들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교인들도 함께 맹세하여 직분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서로 맹세한 것을 인내하기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맹세들이 헛된 맹세들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잠들고 죽어가는 믿음으로 가려 할 때,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땅에서 난 마귀의 지혜를 따라가려 할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참 믿음과 하늘의 지혜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나와 구하라고 하세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지혜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지식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 이 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아무도 꾸짖지 아니하고 후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거나 긍휼히 여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결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자리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십자가 고난까지 참고 인내하셨고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말이요 아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왜? 예수님도 그날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이 땅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결말보다 더 확실한 결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여기에서부터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원망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헛된 맹세를 다 벗어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싸움을 싸우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늘의 지혜인 복음으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거짓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다 무너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서 드러내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어떤 거짓과 세상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찬송가 236장 힘 넘버 236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